VOA 세계뉴스입니다. 중국 당국이 내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시안시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 조치에 단행했습니다. AP통신은 중국 당국이 베이징에서 1000km 떨어진 시안시 주민 약 1300만 명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 조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그러나 시안시에서 급증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변이종인 오미크론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당국이 오미크론 확진을 공식 보고한 것은 총 7건으로 광저우시에서 4건, 창샤시에서 2건, 텐진시에서 1건입니다. AP통신은 이번 시안시 봉쇄는 2019년 말 우한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감지된 이래 1100만 주민에 대한 봉쇄 조치를 단행한 이후 중국 당국이 취한 가장 엄격한 조치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바이러스의 완전한 방멸,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공수하며 엄격한 방역 통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콩 대학이 지난 1989년 중국 당국에 의한 티안먼 학살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각상인 수치의 기둥을 오늘 철거했습니다. 철거 작업은 어젯밤부터 삼엄한 통제 아래 진행됐습니다. 높이 8m, 무게 2톤에 달하는 이 조각상은 1989년 6월 4일 베이징 티안먼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목숨을 잃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홍콩대학교 내에 전시되어 왔습니다. 이 조각상은 덴마크 작가 옌스 겔치오 씨가 제작해 1997년 홍콩 시민 지원 애국 민주운동연합회 지련회에 기증했고 지련회가 홍콩대에 전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련회가 지난 9월 중국 정부가 제정한 홍콩 국가안보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해산되자 홍콩대는 지련회에 조각상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련회가 요구를 거부하고 조각상 제작자인 겔치오 씨도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반발하자 홍콩대는 이날 임의로 조각상 철거를 강행했습니다. 올해 79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자신이 건강하다면 2024년 재선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재선에 도전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나는 운명을 매우 존중하고 내 인생에 여러 번 개입했다면서 건강하다면 다시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4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하게 될 경우를 묻는 질문에 그가 후보로 나오면 출마 가능성은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도 최근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입장을 다시 언급하며 대통령은 2024년 재선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2024년 대선에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공화당 테드 크루즈 의원은 22일 대선 후보로 출마를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22일 화이자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알약 치료제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FDA 약품을 평가 연구센터의 파트리지아 카바초니 소장은 이날 성명에서 첫 번째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 사용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바초니 소장은 이 치료제가 세계적인 대유행과 맞서 싸우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이자가 개발한 팍스로비드는 먹는 치료제로 병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달 초 화이자가 FDA에 제출한 최종 임상시험 자료에 따르면 팍스로비드는 이번 예방에 89% 효과가 있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100인 이상 사업체와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한 공판 기일을 어제 예고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정부와 기업인 등 27명은 최근 바이든 정부 행정명령의 법적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연방대법원은 두 사안에 대한 공판을 모두 내년 1월 7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사업체 종사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미접종자들에게는 직장 내 마스크 상시 착용과 매주 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신시내티주 연방항소법원은 지난주 행정명령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3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가 올해 처리한 한반도 외교 안보 관련한 건은 미국 이산가족 상봉 결의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내년으로 이월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6년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미국의 인권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던 김경옥 전 노동당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이 연방 관보에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모금 실적이 매우 저조해 지난 10년 사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다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2도에서 영하 24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영하 18도에서 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4m, 서해 앞바다 1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가 올해 의정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한반도 외교 안보와 관련해 처리한 안건은 하원의 미국 이산가족 상봉 결의가 유일합니다. 나머지 안건은 모두 내년으로 이월될 예정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에서 올해 한반도 외교 안보와 관련해 처리되지 못한 법안과 결의안은 총 11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상원과 하원에는 총 12건의 한반도 외교 안보 안건이 발의됐고, 이 중 최종 의결된 안건은 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결의가 유일합니다. 지난해 한반도 관련 안건이 총 12건 중 4건이 처리된 것에 비하면 올해는 4분의 1 수준입니다. 상원과 하원이 이번 주부터 연말 휴회에 들어가면서 연내 처리되지 못한 나머지 11건의 한반도 관련 안건은 내년으로 이월될 예정입니다. 의회는 연말 휴회를 마치고 내년 1월 3일부터 다시 공식 의정활동에 들어갑니다. 계류 중인 한반도 안건 중 의회 내 큰 이견이 없어 연내 처리가 주목됐던 안건은 상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이었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앞서 지난 7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초당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상원에서는 연말 예산안과 인준안 등 굵직한 주요 안건 처리가 우선시되면서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하와이주 출신 메이지 히로노 민주당 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미국 내 한인을 포함하거나 화상 연결을 통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상원의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은 새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돼 연내 처리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국방수권 법안 의결 시한이 임박해지면서 상원이 올해는 이례적으로 수정안에 대한 심의 없이 국방수권 법안을 의결했고 이로 인해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의 연내 처리도 결국 무산됐습니다. 오하이오주 로포트만 공화당 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10월 상원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바 있습니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환경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하고 북한의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에 계류 중인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과 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은 이번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내년에도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합니다. 두 법안 모두 대북 인도 지원 단체와 한반도 평화 옹호 단체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의회 내 지지층은 여전히 민주당 내 일부 진보 세력에 그쳐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이들 법안에 민주당과 공화당 주류 세력의 호응을 이끌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 의원이 지난 회기에 이어 재상정한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은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제재 면제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으며 22일 현재까지 총 33명의 의원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애리조나주 앤디빅스 공화당 하원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 이들은 민주당 내에서도 대부분 진보 세력입니다. 이 밖에 현재 의회에는 상하원의 미한동맹 결의안과 북한에 나포된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두 건의 하원 결의안 등이 계류 중입니다. 다만 이들 법안은 발의된 이후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어 내년에도 처리에 진전이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난 2016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미국의 인권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던 김경옥 전 노동당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이 연방 관보에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재의 근거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한 조치로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2일 발간된 미국 연방관보에 김경옥 전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이름이 실렸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16일 작성해 21일 게시를 요청한 이 공고문에서 일부 제재 대상자들의 항목을 갱신한다면서 김경옥 전 부부장 등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 등을 명시했습니다. 김경옥 전 부부장은 지난 2016년 7월 해외자산통제실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입니다. 당시 제재 지정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응한 미국의 첫 제재 조치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 인사 10여 명과 북한의 8개 기관이 명단에 오르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날 관보에는 김경옥 전 부부장 외에 다른 제재 대상자 5명과 4개 기관이 등재됐지만 북한 국적자는 없었습니다. 관보는 이번 갱신을 통해 제재 명단에 등재된 김경옥 전 부부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변화 이전과 이후를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존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등재된 김경옥 전 부부장의 신상에는 별칭 부분이 있었지만 수정된 내용에는 이 부분이 삭제됐고 이전에 없던 제재의 근거와 관련된 문구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 새로운 문구는 2015년 1월 2일에 대통령 행정명령 136875인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부과에 의거해 한 개 이상의 자산이 차단된다는 내용입니다. BOA는 이번 갱신 조치의 배경을 미 재무부에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2016년 김정은 위원장과 김경옥 전 부부장 등을 제재한 이후 이듬해인 2017년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개인 7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고 2018년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3명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또 올해는 세계 인권의 날인 지난 10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리영길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 시기를 포함한 모든 결정은 양국 간 합의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내년 3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을 연기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서플 대변인은 제53차 미한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언급했듯이 양국 정상은 2022년에 두 개의 연합지휘소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으며 이는 동맹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주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의 시기 및 범위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쌍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석현 수석부의장은 한국과 미국이 내년 봄 연합훈련 연기를 선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수석부의장은 한반도 종전 선언을 위한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3월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은 두 나라가 연기 선언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모금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최저 수준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2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서 올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1,540만 달러의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전체 지원액의 56%에 달하는 621만 2,600여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스웨덴이 173만 9,300여 달러, 유럽연합이 118만 3,500여 달러 순이었습니다. 또 캐나다와 핀란드는 각각 117만 960달러와 58만 6천여 달러를 지원했고 노르웨이가 23만 3,500여 달러, 독일이 1만 5,700여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 2011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모금액이 최저치를 기록했던 2014년에 3,320만 달러와 비교해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첫 해인 지난해 모금액 4,030만 달러에 비해서도 7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에 따르면 2011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규모는 8,940만 달러에서 2012년 1억 1,78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6,280만 달러에 이어 2014년 3,320만 달러로 크게 줄어든 이후 지난해까지 3,4천만 달러대를 유지해왔습니다. 한편 올해 유엔의 대북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은 유엔 기구는 세계 식량 계획으로 전체 액수의 41%에 해당하는 630만 달러를 확보했고 유엔 아동 기금과 식량 농업 기구가 각각 38%와 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비정부 기구로는 스웨덴 적십자사가 전체 지원액의 3.9%를, 북한 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식량 지원과 재난 대응 능력 향상 사업 등을 벌이는 핀란드 교회 원조 기구가 3.8%를 배정받았습니다. 사업 내용은 신종 코로나 대응에 49만 6,600여 달러, 그리고 영양과 식량 안보, 깨끗한 식수와 위생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유엔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북한을 국제인도주의 지원 계획에서 제외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검증 가능한 새로운 정보가 부족해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앞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도주의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 상황을 심각한 불안정으로 평가하고 올 연말까지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 무역이 70% 넘게 급감하고 경제 성장률도 4.5% 감소하는 등 유엔 대북 제재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겹치면서 타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북한의 무역 총액은 전년 대비 73.4% 감소한 8억 6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같은 해 한국의 무역 총액 9,801억 달러의 0.1% 수준입니다. 실질 국내 총 생산은 전년 대비 4.5% 감소했습니다. 실질 국내 총 생산은 2017년, 2018년 각각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4.1%로 감소하다 2019년 0.4% 증가로 반등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간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전략 경쟁 격화로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 재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해법이 한층 복잡해진 양상입니다. 미중 간 경쟁과 대립 심화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미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2022 국제정세전망보고서에서 올해 전방위적으로 격화한 미중 간 경쟁이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한국이 직면한 외교적 도전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도 북한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 등 한반도 정세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불투명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 내 외교와 북한 문제 전문가들도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인권과 민주주의 등 이념과 체제 경쟁으로 전면화하는 상황에서 장기 교착에 빠진 미북 협상 재개가 한층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북한으로선 미중 전략 경쟁 국면을 활용해 당분간 중국의 의존에 버티기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북 제재 유지를 고수하며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 교수는 다만 과거 중소분쟁 시절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생존 방식을 나름대로 터득한 북한이 장기간 그리고 과도한 수준에서 중국에만 의존하는 게 위험하다는 점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자국의 체제를 강화하고 안보도 마찬가지로 강화하는 게 북한의 이익인 거죠. 그런데 이제 미중 경쟁이 결국은 장기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미중 경쟁을 활용해서 북미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최근 북중관계 강화는 미중 경쟁 격화와 미북 협상 교착이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에 일시적으로 의존은 하겠지만 해묵은 불신이 깔려있는 중국보다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궁극적인 해법으로 여기고 있는 북한으로선 미중 전략 경쟁 장기화를 바람직한 것으로 보진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우정엽 박사는 미중 간 전략 경쟁과는 무관하게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유지와 조건 없는 대화 촉구라는 대북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중 격화 때문에 북한 문제가 뭐 순위에 떨어졌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방식 이외의 어떤 방법이라는 거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뭐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거나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게 어떤 뭐 미중 간의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올라가면서 북한 문제가 뭐 내려갔다라는 것과는 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는 한 미국이 선제적인 양보에 나서긴 어렵다는 겁니다. 미중 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양국이 협력 의지를 보여온 북한 문제도 차츰 협력 공간이 좁아지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조한범 박사는 미중 경쟁은 앞으로도 심화될 전망이라며 이 때문에 중국이 과거 육자회담 시절에 미국에 대한 협력적 자세를 버리고 북한을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특히 종전선언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였던 중국이 참여를 공식화했다며 중국의 개입은 양날의 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북 대화제기 입구로 삼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남북한을 사이에 놓고 미국과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는 결국 이 한반도 역시 미중 경쟁의 장으로 이 전환시키는 어떤 그런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도 미중 간 경쟁 격화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미중 간 이념과 체제 경쟁은 한국 정부 입장에선 양자태기를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며 중국이 종전선언 참여 의지를 분명히 한 데 대해서도 속내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 추진 과정에서 미중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셈법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혹여나 중국이 한국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두는 것보다는 이제 한국과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런 가치라든지 그런 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안정과 번영, 발전 그리고 이게 바로 중국에게도 이제 도움이 되는 방향이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줘야지 마치 중국이 한국을 카드로 써서 미국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북한의 국경 봉쇄로 후임이 들어오지 못해 역대 최장 임기를 기록한 리젠쥔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본국으로 가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리 대사를 만나 작별 인사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우방국 대사의 부임조차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에 주력했던 북한이 중국 등 외국과 고위급 교류 재개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김영석 전 차관은 미중 경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지원을 포함한 북한과의 실질적 관계 강화에 신호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비핵화 협상에 관한 북한의 입장을 가늠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전망입니다. 최은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1년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한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게 현상 타파의 손짓을 보낸 한 해였습니다. 올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4월 30일 새로운 대북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이를 위해 세심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을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용의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국무부 2인자인 웬디 셔먼 부장관이 10월 19일 미국은 북한과 직접 접촉을 통해 구체적인 제안을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손짓에 북한이 계속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 전쟁 종전 선언을 제안했습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그러자 북한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24일 담화를 통해 종전 선언은 시기상조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7시간 뒤에 북한의 대남 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별도 담화를 통해 종전 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다음 날인 25일 또다시 담화를 내어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북남 순회상봉과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미북 관계와 관련해 변화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 1월 평양에서 열린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명시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11일 열린 국방발전전람회 기념연설에서는 우리의 주적은 남조선이나 미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는 미국의 대화 지위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외교적 관여와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저들의 적대 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역대 미 행정부들이 추구해온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하셨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김정은의 셈법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명백한 것은 북한이 미국과 관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North Korea has no current intention to engage.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조건 없는 만남 제안에 아직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공은 북한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남북 채널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과 물밑 접촉을 담당한 한국 박지원 국정원장은 10월 28일 북한은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려면 미한연합훈련 중단과 제재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11월 들어 한국은 미국과 후속 협의를 통해 종전선언의 원칙과 문안 등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한국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2월 2일 텐진에서 양제추 중국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을 만나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미한 그리고 한중은 종전선언에 원칙적 합의를 했지만 최대 강권인 북한은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10월 국정원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이래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는 북한 수뇌부가 종전선언 수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싫으면 바로 싫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미 간에 또 한중 간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북한은 그저 조용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종전선언을 안 할 거라든지 여기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그러면 벌써 입장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입장이 없이 관망한다는 얘기는 종전선언을 경우에 따르면 할 수도 있다.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긴다면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전문가들은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을 받을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다고 말합니다. 우선 한국과 미국이 준비한 종전선언 프로그램은 주고받기식 비핵화로 보입니다. 종전선언이라는 입구를 통해 미북 대화를 재개하고 핵동결과 영변 비핵화를 제재 한두 개와 맞바꾸자는 겁니다. 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종전선언을 수용할 경우 백신과 식량 그리고 기타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북한은 제재 완화와 적대시 정책 철폐를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한국의 종전선언을 수용한다면 이는 기존 입장에서 상당히 후퇴하는 셈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인 켄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미국이 먼저 제재 완화를 보장하기 전에 북한이 먼저 양보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And North Korea does not want to make the first move. They want the U.S. to make the first concession, and then they will react to that.
그렇다고 종전선언을 거부하기에는 북한 내부의 경제난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북중 국경이 차단되자 북한 내 400여 개 종합시장과 장마당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밀가루와 식용유 같은 생활 필수품이 들여오지 않자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또 외화난이 가중됐습니다. 원 부자재가 수입되지 않아 많은 공장과 기업소가 돌아가지 않거나 개점 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년보다 4.5% 감소했습니다. 이는 고난의 행군 시절인 1997년 이후 2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뒷걸음질 친 것입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올해도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o I would expect Bank of Korea to come up with another negative estimate. The drag on the economy.
만일 북한이 새로 내놓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김 위원장의 권위는 한층 더 실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김정은 위원장 앞에 두 가지 전략적 선택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호응해 미북 대화에 나서는 겁니다. 12월 또는 1월에 남북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모종의 공감대와 절충을 이룬 뒤 2단계로 종전선언과 미북 대화에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 대북 제재 완화와 백신을 비롯한 지원 그리고 미북 관계 정상화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기존의 고립 노선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종전선언을 거부하고 남북 대화와 미북 대화도 거부하는 겁니다.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북 제재와 압박은 계속되고 경제난은 한층 가중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4일 시작되고 이어 3월 9일에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또 11월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실시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는 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3월 초에는 한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베이징 올림픽 끝나면 또 양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종전선언 도출을 위한 시간은 2월 말 정도까지가 유효한 시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북한 수뇌부의 선택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대화와 비핵화 진전 쪽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을 반복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완성했는지 여부에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권 재진입과 핵탄두 소형화 등 핵심 기술을 보유했는지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20일 관영 매체 보도를 통해 4년 전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발사를 집권 10년을 맞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요 업적으로 꼽으면서 이후 개발 진전 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ICBM인 화성 15형을 시험 발사한 이후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예한 상태입니다. 당시 화성 15형은 사거리로는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심 관심사는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지만 이에 대한 미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립니다. 중앙정보국 CIA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20일 VOE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ICBM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they have that capability, as do a certain number of certain of senior U.S. officials who have publicly stated or testified that North Korea has the ability to do that. That's the best.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는 미국 일부 고위 관리들의 증언이 있다면서 미 정보 당국도 이런 평가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하겠지만 과거 사람들은 북한의 플루토늄 프로그램 보유 여부에 대해 입증할 수 없다며 북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실제로 ICBM을 직접 발사하지 않는 한 재진입 기술 능력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도 VOE에 북한은 분명 대기권 재진입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북한이 지난 2017년 화성 14형과 화성 15형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한 것을 봤다며 역량을 완성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핵탄두를 소형화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면서 북한이 실제로 핵 능력을 갖춘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까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only question now is, and we'll only know this for sure if they do a live test, how heavy of a warhead can that missile carry if it's not carrying a dummy warhead? In other words,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핵확산 센터 소장은 북한이 ICBM의 성공적인 시험 발사를 통해 능력을 완성했거나 최상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ith the successful test of an ICBM, we should consider that North Korea has completed or has successfully developed an ICBM capability.
루이스 소장은 북한의 ICBM 역량과 관련한 문제는 항상 신뢰성이라면서 북한의 ICBM 중 일부가 작동한다고 믿지만 북한이 해온 극히 제한적인 실험 때문에 얼마나 많은 ICBM이 운용 가능한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2년 전에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며 지상에서 엔진 지상 분출 실험을 해왔고 그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CBM은 대기권 밖으로 나간 미사일이 다시 진입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열과 압력을 견디고 목표 지점까지 정확하게 날아가게 하는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군사 안보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0일 VOE에 북한의 ICBM 역량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모르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there are several things we don't know about the capability. So even the missile that they tested in or the two missiles they tested in 2017, the Hwasong-14 and the Hwasong-15.
북한이 2017년에 발사한 화성 14형과 화성 15형에 탑재된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ICBM 미사일이 정상적인 비행 궤도로 비행한다고 가정하면 본질적으로 화성 15형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만약 탄두 한 개 100kg 정도만 탑재했다면 이는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지만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여전히 능력을 시험하고 있으며 대기권 재진입을 할 수 있는 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어떠한 입증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ICBM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여전히 관련 기술을 추구하고 있지만 시험이 없이는 진전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17년 11월 이후 ICBM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국의 증대된 역량과 더 큰 자율성에 대한 열망을 감안해 동맹을 조정하고 있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분석했습니다. 두 나라가 추진 중인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과 주한 미군 기지 통합, 미사일 지침 종료 결정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미한관계보고서에서 양국의 안보 사안과 관련해 동맹의 조정 움직임에 주목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미국과 한국이 한국의 증대된 역량과 더 큰 자율성에 대한 열망에 맞춰 동맹관계를 조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10년 넘게 준비하고 있는 전시 작전 통제권의 전환 작업을 동맹 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전쟁 시 한국군 사령관이 미래 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의회 조사국은 미한 양측은 한국이 연합군을 지휘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향상 등 한국이 전작권을 맡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조건과 기준점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한국의 서욱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미래 연합 군사령부에 대한 한국의 전작권 행사 능력, 완전 운용 능력 평가를 내년에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또 주한미군 기지 통합 움직임을 거론하며 부분적으로는 한국의 땅을 반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최근 건설된 전 세계 최대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와 같은 새로운 시설 건설에 전체 비용의 94%에 가까운 97억 달러를 들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국 미사일의 사거리와 중량을 제안했던 미사일 지침 종료를 결정한 것도 미한 동맹 조정의 한 예로 꼽았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미한 양국의 대북 정책 공조와 관련해 북한은 두 나라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전략적 관심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 충돌 방지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에 필수적인 북한과의 관여를 촉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제재는 한국이 남북 협력 활동을 할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2019년 초부터 인도주의 지원을 포함해 미국과 한국의 도움 제안을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미북 남북 외교의 정책위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오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선제적인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한국의 역내 관계와 관련해 한국은 자국과 북한의 대중국 경제 의존 때문에 북중 관계를 주시하며 대북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인 쿼드와의 협력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며 쿼드가 반중국 프레임을 피한다면 한국의 쿼드 참여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또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민감한 일제강점기 역사 문제로 인해 끊임없이 험로를 걷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8년과 2019년 한국과 일본 정부가 무역, 안보, 경제 관련 논쟁을 수반한 일련의 행동과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양국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고 이로 인해 미국과 한국, 일본의 정책 공조가 약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이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한 통계 분석업체는 김 위원장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검색된 정치인이라는 통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전 세계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이 세 번째로 많이 검색한 정치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통계 분석업체인 스타티스타는 최근 공개한 자료에서 올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의 월 검색 횟수는 190만 건으로 전 세계 정치인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색이 가장 많았던 정치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 700만 건에 달했고 2위는 200만 건을 기록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였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월 140만 건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순위는 전 세계 온라인 사용자들의 한 달 평균 검색 횟수로 정해졌습니다. 한편 미국의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구글이 제공하는 구글 트렌드는 올해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해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가 체중 감량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김 위원장이 한동안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건강 이상설과 사망설 등 신변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6월 공식 행사에서 모습을 드러낸 김 위원장이 이전에 비해 살이 많이 빠진 모습을 보여 그의 건강에 대한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가정보원은 김 위원장이 20kg 정도 체중을 감량했지만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전 세계 곳곳에서 급증하며 코로나 5차 대유행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미크론을 걱정하되 공황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추가 대응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Now let me tell you about the additional steps I'm ordering today to take on.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3주 전 이번 겨울을 위한 코로나 계획을 세웠고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다며 오늘 그 계획을 더욱 굳건히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코로나 대응 조치로 최대 규모인 5억 회 분량의 급속 테스트기를 연방정부가 구매해 가정에 무료로 배포하고 전국에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코로나 검사소를 대폭 확대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5억 회 분량의 테스트기는 1월 이후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배포되고 연방정부의 새 코로나 검사소는 성탄절 전 뉴욕시에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 병원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군의관 등 군 소속 의료 전문가 1,000명을 추가로 내년 1월과 2월 두 달 동안 대기시키도록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모두 오미크론에 대해 걱정해야 하지만 공황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should all be concerned about Omicron. Not panicked. If you're fully vaccinated, especially if you got your booster.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백신 접종을 완전히 받았고 특히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받았다면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강력히 보호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더 높은 위험에 노출돼 코로나로 심각히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하고 심지어 사망까지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의 방법은 백신을 완전히 접종하고 부스터샷까지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첫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보고된 지 약 3주 만에 델타 변이를 제치고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 신규 확진 사례 중 오미크론 변이 감염은 6배 가까이 증가한 65만 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난 2주 사이 신규 감염 사례가 80% 이상 증가한 뉴욕에서는 신규 확진 사례의 90%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이달 들어 하루 감염 사례가 기존의 3배 이상 증가하며 20일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이 2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다시 의무화가 됐습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 5차 대유행 위기를 맞으며 각국은 봉쇄 조치와 여행 제한 등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뉴욕타임스 신문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특히 아시아 태평양 국가를 중심으로 규제와 격리 조치 강화를 고려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국내에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없는 뉴질랜드는 단계적 국경 봉쇄 해제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기하겠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40%에 불과한 인도네시아는 아프리카와 유럽 일부 국가의 외국인 국내 입국을 전면 금지했고 이들 국가를 방문한 뒤 입국하는 인도네시아 국적자를 대상으로 10일 격리 기간을 14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경을 닫았던 일본은 최근 코로나 확진 사례가 미군 기지에서 급증하자 미국에 미군 기지와 주변 규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도 21일 코로나 부스터샷을 받았거나 최근 9개월 이내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경우에 한해 EU 회원국 여행을 허용하는 새 규정이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백신 접종자나 과거 코로나에 감염됐던 사람들에게도 감염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is now consistent evidence that Omicron is...
남아프리카에서 첫 감염 사례가 보고된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남아프리카 초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는 덜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오미크론 변이에 돌파 감염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사망 등 최악의 결과를 막으려면 현재로선 백신이 가장 효과적이며 부스터샷을 포함한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전자 물질을 활용해 인체 내 항원을 발현하는 메신저 리보핵산 기반의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1, 2차 접종 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지나면 효과가 저하되며 부스터샷 접종 시 효과가 수십 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주원입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다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전 지역은 오후까지 빗도는 눈이 내리고 함경도 동해안은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4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영하 18도에서 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4미터, 서해 앞바다 1 내지 3.5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6도, 최고는 영하 5도. 남포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하 5도. 신우주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맑겠고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하 8도. 강계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구름 끼겠고 최저 영하 16도, 최고 영하 12도. 해주 그리고 가끔 눈이 내리고 오후에는 구름 끼겠고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하 2도. 개성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도, 최고는 영상 1도입니다. 함흥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3도, 최고 0도. 장진 흐리고 눈,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하 8도. 해산 오전에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21도, 최고 영하 15도입니다. 원산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최저는 0도, 최고는 1도입니다. 청진 흐리고 눈이 내리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하 7도. 삼지연 구름 많고 최저 영하 28도, 최고 영하 19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1 내지 3, 오후에 2 내지 4. 먼 바다 2 내지 5미터로 일겠고 서해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오전에 1 내지 3, 오후에 1.5 내지 3.5, 먼바다 1.5 내지 3.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날씨였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당국이 내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시안시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AP통신은 중국 당국이 베이징에서 1000km 떨어진 시안시 주민 약 1300만 명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 조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그러나 시안시에서 급증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변이종인 오미크론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당국이 오미크론 확진을 공식 보고한 것은 총 7건으로 광저우시에서 4건, 창샤시에서 2건, 텐진시에서 1건입니다. AP통신은 이번 시안시 봉쇄는 2019년 말 우한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감지된 이래 1100만 주민에 대한 봉쇄 조치를 단행한 이후 중국 당국이 취한 가장 엄격한 조치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바이러스의 완전한 박멸,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며 엄격한 방역 통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콩 대학이 지난 1989년 중국 당국에 의한 티안먼 학살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각상인 수치의 기둥을 문을 철거했습니다. 철거 작업은 어젯밤부터 삼엄한 통제의 아래 진행됐습니다. 높이 8m, 무게 2톤에 달하는 이 조각상은 1989년 6월 24일 베이징 테나먼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목숨을 잃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홍콩대학교 내에 전시되었습니다. 이 조각상은 덴마크 작가 옌스 겔치오 씨가 제작해 1997년 홍콩 시민지원 애국민주운동연합회 지련회에 기증했고 지련회가 홍콩대에 전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련회가 지난 9월 중국 정부가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해산되자 홍콩대는 지련회의 조각상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련회가 요구를 거부하고 조각상 제작자인 겔치오 씨도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반발하자 홍콩대는 이날 임의로 조각상 철거를 강행했습니다. 올해 79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자신이 건강하다면 2024년 재선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재선에 도전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나는 운명을 매우 존중하고 내 인생에 여러 번 개입했다며 건강하다면 다시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4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하게 될 경우를 묻는 질문에 그가 후보로 나오면 출마 가능성은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도 최근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입장을 다시 언급하며 대통령은 2024년 재선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2024년 대선에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공화당 테드 크루즈 의원은 22일 대선 후보 출마를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22일 화이자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알약 치료제에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FDA 약물평가연구센터의 파트리지아 카바초니 소장은 이날 성명에서 첫 번째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긴급 사용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바초니 소장은 이 치료제가 세계적인 대유행과 맞서 싸우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이자가 개발한 팍스로비드는 먹는 치료제로 병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달 초 화이자가 FDA에 제출한 최종 임상시험 자료에 따르면 팍스로비드는 이번 예방에 89% 효과가 있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100인 이상 사업체와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한 공판 기일을 어제 예고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정부와 기업인 등 27명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 행정명령의 법적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연방대법원은 두 사안에 대한 공판을 모두 내년 1월 7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사업체 종사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미접종자들에게는 직장 내 마스크 상시 착용과 매주 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신시내티주 연방항소법원은 지난주 행정명령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다른 두 개 항소법원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 가까이 되는 주 내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도록 한 별도의 행정명령 실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두 가지 정책에 대한 법적 권한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며 법무부가 연방대법원에 강하게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